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하시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에 첫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뱀에게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먼저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는 그러한 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를 불멸에서 던질 때, 무정에 먼저 구렁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1000년 동안 잠궈놨다가 다시 1000년 후에 끄집어내서 불못으로 던질 때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째 준비, 죄를 다 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에? 세상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죄를 없앨 도리가, 우리는 계속 죄를 지니까 죄를 없앨 도리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우리가 특별히 이름이 나올 때는 말이에요. 이름이 나올 때는 좀 상당히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보면 7장에 보면은 누굽니까?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막 들어와가지고서 눈물을 가지고 머리털로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그냥 주님의 발을 씻었고 발에 막입 맞추던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 마귀 들어갔던 일곱 귀신 들어갔던 그 마리아,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더라. 정말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나오죠. 다른 마리아. 누가복음 23장에 쭉 가보면 말이죠. 한번 그 흥미있는데 23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쭉 우리가 이 사건은 누가 요한복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좀 다른 면을 터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사건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보면은 그때 갈릴리에서 주와 함께 온 여인들로 따라가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보더라. 그 후에 돌아가서 향유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이라는 계명에 따르시다. 이거는 주님이 이제 장사 지내가지고 그 무덤 속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여인들이. 에? 분명히 주님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매우 당하고 있을 때 보라,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 곁에 서 있더라.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요 오후 6시가 되면은 이게 바뀌는 겁니다. 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 토요일인데, 요즘 달력으로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밤 6시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요일 날밤 6시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그렇게 따져야 돼요. 여기 지금 로마 캘린더에서 하루가 바뀌는 것은 자정 아닙니까? 자정.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6시입니다. 6시. 6시가 이제 넘으면은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날이 이제 서서히 밤이 들어가서 밝아올 때 그들이 간 거죠. 근데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사도들에게 전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었더라. 여기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모친 누굽니까?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동생 누이들이 많았지만은 야고보 한 사람만 믿었어요. 예?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이들도 많았고 형제들도 많았는데 야고보만 주님을 믿었어요. 어? 그 야고보의 어머니는 다시 말해서 누굽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한 그 마리아 아닙니까? 그 야고보 어머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도 어머니 보고 어머니 안 그랬어요. 요한 보고 야, 네 어머니다 그랬지. 마리아 보고 여인아 그랬지. 절대로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의 어머니라 그랬죠. 요한나는 누굽니까? 요한나. 지금 부활의 첫 장면을 부활한 사실을 제일 먼저 한게 여인들이라고요. 자, 요즘도 보면 여인들이 더 사모해 주님을. 그렇죠? 특히 한국교회 말이에요. 그 남자들은 항상 뒷견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 나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갈 거야. 뭐 그런 농담하는 사람인데 참, 그게 보통 얘기 아닌데. 요한나가 누굽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열둘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일곱 마귀가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누굽니까? 요한나와. 여기 요한나 나오죠. 수산나. 다른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하고 다닐 때 돈벌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이 은혜 받은 여인들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뭐 틀림없이 다니면서 밥도 해줬을 거고 빨래도 해줬을 거고 필요한 경비도 대줬을 겁니다.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도 권사님들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많았다가 이막 그냥 몇만 불씩 그냥 헌금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결국 이렇게 그걸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 요한나는 참 헤롯의 청지기의 부사의 아내니까 아주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보니까는 그이 주례를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그런 사람도 이제 붙여주죠. 그런 사람도 틀림없이 붙여줘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좀 믿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한번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는지 모르겠노라고 하니.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있던 곳이죠. 원래 그 봤었으니까.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째 네가 울고 있느냐? 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니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자기에게 이런 것을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하고 제일 먼저 얘기했죠. 알아보고서 주님을 만지려고 그럴 때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현재형이죠.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간다. 응? 그런데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못 만지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말이죠. 돌아와서 9절 보게 되면요. 28장 9절.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때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뇨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붙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 안 했죠? 주님이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은 그냥 하늘에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서 금방 갔다 왔죠. 영광 받기 위해서 금방 올라가셨다. 올라갔다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눈 깜짝할 순간에, 그렇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깜짝하는 순간에 1층천, 2층천을 넘어가지고 3층천으로 간 겁니다. 3층천으로.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거 사건들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예? 금방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그뭐 정말 우주 2층천만 가는 것도 미국에서 얼마나 준비라고 돈을 드립니까? 그런데 그저 뭐씩 올라갔다 쭉 내려온 것인 거예요.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입장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게 말씀을 이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만 되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만큼 그 믿음을 가진 만큼 이 땅에서 주님같이 일할 수 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정말 그 아버지 잘둔 사람들은 얼마나 뻐기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응?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다. 여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아버지 건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건 너의 하나님. 옛날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힘이 빠져요, 항상. 그 말씀을 읽으면 다시 또 힘이 나고. 12장이 아닌 것 같은데. 4장인가? 우리를 형제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죠? 2장에 있어요. 2장이야, 2장. 그렇죠. 예. 2장 11절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참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인자로 오신 주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말씀이 아니고 인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된 거죠 예. 참 그러니 이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성녀로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녀로 원래 잉태했던 주님의 형제가 됐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참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시더라. 나의 형제들에게.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좀 달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니. 참 말이죠. 여기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어?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강조해서 왜 그랬을까요? 어? 지금 베드로가 말이죠. 얼마나 지금 위기소침해 있겠습니까? 어? 제일 수제자라고 지금 자칭하던 사람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그 아마 제자들 사이엔 얼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얼굴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는 여인들이 와서 이 얘기라도 아마 뒷견에서 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말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한테 얘기하라고 그랬다. 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은, 아유, 나는 아니야. 그냥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어떤 일을 시킨다면 얼마나 참 감동하겠습니까? 참 주님의 그 말씀 보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가, 죄를 짓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주님. 그게 사실 베드로는 큰 뜻을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존심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큰 뜻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나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죽어버리고 내가 때로는 좀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그랬으면은 그게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부인하리라 그랬으면은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인 안 하게 되면은 그건 뭐 기꺼이 기어나가지고서 주님 이 일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을 미리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 참 정말 창피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요지가 사실 그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그저 감사하라.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선으로 끝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늘 11절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좀잘 아는 거지만은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죠. 그렇죠? 에? 우리 안에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증거는 뭐라 했습니까? 영생이죠.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게 벌써 이게 부활절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절이. 이번에 그 멕시코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는 뭐야? 토요일 날 저녁인가? 토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당신들 내일 부활절 예배 갈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당신들 심정 속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당신 속에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부활절 예배 가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제가 증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영이 부활이 일어난 거 이게 바로 영적인 부활이죠. 부활이 이곳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실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이 그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뭡니까? 증거. 주님의 몸이 무덤에 없었죠. 그렇죠. 무덤에 없었어요. 무덤이 없었어요. 무덤이 없었으니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왜냐하면 그 경비병들이 지켰는데 없으니까 그 부활하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15절 가보면요, 경비병들이 그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예? 그렇게 은폐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주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잖아요. 15장 5절로 8절. 개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와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덜어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에 나타난 주님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만약 이 사람들이 조작한 대로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이거는 뭐 전혀 불가능하죠. 요즘 같이 뭐 약을 먹이고 무슨 뭐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어떻게 잠시 동안 자게 해야 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나게 많은 경비병들을 그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주님이 그 입었던 그옷 있잖아요. 그것이 잘 개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5절 7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5절로 7절.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아, 누가 이걸 훔쳐가는데 그 세마포까지 잘 개어놓고 훔쳐가는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섯 번째로 주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뭐 찾을 필요 없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잡수였잖아요. 생선을 잡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아, 주님이 잡수였으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소화해 가지고 배설을 했느냐? 별 걱정 다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별 걱정 다 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주님이 40일 동안을 가르치시고 40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이 돼 있죠. 예? 근데 주님은, 누가 보면 24장 39절 봅시다. 24장 39절.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우리가 영적인 몸 그러면 무슨 뭐 유령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몸이라는 거는요 육신의 몸하고 다른 게 물질계를 초월할 수 있는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죽지 않는 몸. 근데 주님은 피가 없었습니다. 살과 뼈로만 돼 있다고요. 살과 뼈로. 여러분 사실 아담이 창조됐을 때 피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피 있단 말 없지요.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이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탁 이쁘게 이쁜 여자가 아장아장 걸어오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뼈내살 중에 살이요 내뼈 중에 뼈라.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라는 얘기죠? 저내 뼈하고 내 살인데 이런 얘기예요, 저게. 저건 내 건데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아니 내살내 뼈가 걸어온다 이런 얘기거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옛날에 그이 사람을 죽일 때 있죠. 사람을 죽일 때 다섯 번째 갈비뼈 밑을 찔렀어요. 킹제임스에는 안 나와. 다섯 번째 갈비뼈 밑을 찌르니 그가 죽더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갈비뼈가 어딥니까 이게? 대충 심장 아니겠어요? 심장을 찌르는데.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가 죽었더라. 이런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근데 다른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에? 그런데 아담도 갈비뼈를 취했죠? 아담이 갈비뼈를 취하고, 그러면 아담이 살았겠습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죠. 잠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아담을 죽여놓고, 아담이 죽어서 거기서 나온 게 이분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죽으셔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 때문에 아담처럼 죽었는데 우리는 이브처럼 아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으로 전부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전혀 깨닫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게그 영적으로만 알게 되면요.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그 어떤 교양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교리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리적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교리란 건 뭔가 하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좀 교훈을 받는 그러한 감정도 좀 찡하고 좀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은혜도 받고 그런 거는 그 영적인 교훈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담하고 연관시켜 볼때 교리적인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아담처럼 죽었을 때 틀림없이 주님이 아담도 다섯 번째 갈비뼈로 만든 게 아닌가, 그 이브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피가 있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살과 뼈밖에 없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왜 썩습니까? 물과 피가 있어 썩습니다. 그 때문에 이 피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그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틀림없이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인간의 몸이 영적인 몸에서 썩을 몸으로 변할 때 어떤 그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바뀐 게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아담의 그 살과 뼈 있는 살과 뼈만 있는 아담의 형태. 그러나 아담은 산 혼이었죠. 리빙 소울이지만은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부터인가?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소위 그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죠, 위선자. 끝까지 참 귀에 속삭이면서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서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17절, 18절 우리 한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사기꾼들이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 아주 말을 매끄럽게 잘하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미혹한다. 제가 이렇게 세상에, 이게 직장 생활 때나 이렇게 사볼 때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은 투박해요. 있는 그대로 내놓는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세상 말로 살살거리고 그래요. 정말 안에 솔직한 사람들은 할말다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귀고 보면 다 좋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귀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하셨는데, 자기들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알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라는 거는 주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되면은 자기들은 이제 좌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자기 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배를 위해서. 옛날에 그 우리 뭐 한국의 역사를 봐도요, 충신들은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지언정 의리 가지고 정말 자기가 옳다는 거 가지고 모든 걸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간신들은 그 이솝을 채굴해서 끝까지 속이고 그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위선자들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한번 지금 15절까지 지금 했는데 주님께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로 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에 보면은 그두 제자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엔 주님인지 몰라봤죠. 그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나시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따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고, 또 누가복음 24장하고 36절로 43절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4절에 보면은 그 주님이 그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죠. 다락방에. 도마가 없을 때.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아, 내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네 번째로 20장 24절 29절에 보면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는, 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질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찾아보게 되면은 주님이 그동안에 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 대해서 말이죠. 주님의 몸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알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의 그 몸은 우리 지금 몸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몸은 피가 없고 살과 뼈로만 되어 있다. 그랬죠? 살과 뼈로만 되어 있다. 그리고 둘째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2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생선을 잡수셨잖아요.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실제적인 몸이다. 완전한 몸이다 말이죠. 지금 우리 썩을 몸은 뭘 먹으면은 좋은 거는 골라내고 찌꺼기는 없애버려야 되거든, 이 몸은. 그러니까 이게 배설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완벽한 몸이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문을 닫아놨을 때 나타난 것은 이 물질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다. 신비로운 몸이다. 이거 알수 있고. 네 번째로, 아까 우리가 안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랬다가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여인들이 발을 붙잡게 했죠. 이거 보면은 순간적으로 셋째 하늘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그런 몸이다. 다섯 번째로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있잖아요. 엠마오 제자들. 누가 보면 24장 31절에. 근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니까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쏙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뭐 원자 구조를 재배열한다고 그러대. 이게 갑자기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가끔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게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요즘에 그 사이언스 픽션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이게 보면 실제 가능한 얘기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변화될 몸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완전한 상태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도 사도 요한이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와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다.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아내가 굉장히 덥죠?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침례입니다. 주님의 죽음 속으로 침례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주님이 오실 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는 모양으로 똑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게.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참, 이게 항상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걸 알아야죠. 1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능력이 안으로 바깥으로 나타나야만 내가 그를, 체험을 하죠. 그거를 안 해보면 체험 못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중에서 독수리가 독수리인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썩은 것만 먹고 물만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길은 행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행사하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그의 배라고 그랬습니다. His belly 그랬어요. belly. 이게 영적인 얘기야. 아주 육체, 완전히 이건 물리적인 거예요. 뱃속이라 이런 얘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침례교회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길거리에 데려놔가지고 설교시킵니다. 설교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해보면은요 설교를 해보면 뭐 길게 할 것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지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생수가 올라오거든요. 생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성령이거든. 성령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고요. 그 영이 올라올 때 내가 그 능력인 걸 안다고요. 그러면은 담대하게 삽니다.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보셨지만은 그 교회는 한국에는 그 교회는 예배 끝나면 전 교인이 전부 나가가지고 전부 설교합니다. 전 교인이.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서는 간증합니다. 지금 여기도 그래요. 여기 미국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도.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참 여러분 다 하시면 좋은데, 멕시코 가서 할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옛날에 쭉 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지 모른다고요. 이제 어느 장소를 주게 되면은. 예? 그래 보면은 내가, 야, 진짜 이게 내가 정말,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94년도 6월 달에 다음 탄 나갔을 때 어떻게 도전받았는가 하면 어느 침례교회 집사님이 말이죠. 침례교회 집사님이 그 부인하고 같이 나가지고 있는데 막그 집사님은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 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인데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스페니쉬로, 한국말로 막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은 옆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홈리스 들어오면은 샌드위치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야, 그때 내가 되게 창피하더라고. 처음 나가는데. 나는 입도 못 벌리겠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 자리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자리가 없어서 몇번 가보다 그냥 거기 찾아버렸어요. 거기서 찾아서 거기서 몇년 동안 계속 했죠. 그러다 이제 멕시코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올라오면 말이죠. 겁날 게 없어요. 이게 길거리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은 이그 자리를 전부 내가 완전히 차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그냥 한마디 하면은 그냥 솔솔솔 긴다고 사람들이.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당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말이야.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썩 가자고. 그런 말이지. 그냥 막 도망가. 막 얘기하다가. 이게 뭔가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 나가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강도들도 말이죠. 와가지고 눈물로 영접하고 칼을 던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왜? 생명 앞에는, 빛 앞에는 사망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앞에, 안에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자꾸 나타내야 됩니다. 응?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팍팍 살아납니다. 여기서도 사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이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아직까지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안으로 그냥 안에 감추고 있으면 안 돼요. 안에 감추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마패를 말이죠. 때만 되면 항상 나타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하면 그냥 꼼짝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소수 사람을 길러가도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성령을 부어주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나가지고 여종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아 들으라고 막 그냥 큰 소리를 하고 스데반이나 빌립도 집사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능력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워놓으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온다고요. 예? 우리 앱센터는 형제가 그래요. 프랭크가 우리 집에 옛날에 며칠 와서 계시던 나한테 그래. 자기도 좀막 어디 가서 막 프리칭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가 말씀을 다 먹어라. 말씀을 다 먹어놓으면은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막 너도 모르게 줄줄줄 나온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오냐. 뜨겁기만 한 거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 다 기록이 안돼 그렇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기도라고.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16절에. 그때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이 중에 도마도 물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지금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캐톨릭이 말이죠. 요 말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 야, 사탄이는 말이죠. 그 자기 수하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서 우롱하게 만듭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자기들 가졌다고 해서 선포해가지고 어떻게 선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는 나라마다 미국까지 와서도 권세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제들이 뭐, 지금 성적으로 어뷰스하고 그랬지만은, 아주 이 사람들을 취급하는 건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그 바티칸의 권세가 있잖아요. 바티칸이 위에 있다고요. 모든 세상 나라. 지금 아주 웃기는 얘기죠, 이게. 이게 캐톨릭에서 지금 이걸 사용해가지고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용할 권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권세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교회들이 이 권세를 지금 내가 사용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됩니다, 사실. 이거 안 되는 것을 내가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다 뺏겨놓고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제들이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준 건데, 캐톨릭은 절대로 복음 전파 안 해요. 그냥 교리를 가르쳐요. 자기네 그 교인이 되도록 가르치기만 해요. 이 사람들 캐톨릭이 잘 보세요. 교리 공부합니다. 들어가면 교리 공부, 자기네 교리 공부. 잘못된 말씀으로 교리 공부시켜가지고 자기는 교인을 만들어버려요. 교리 공부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해도 다른 말안 들어요. 어? 교리로 딱 들어가면은요, 안 들어요. 여화증인 보세요? 통일교 보세요? 몰몬 보세요? 교리 공부하니까 다른 게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은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 교리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들으면 이게 그런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게 그런 것 같고 말이죠. 어? 그러니까 장로가, 아, 안식교도 이단 아니야. 뭐, 몰몬교도 이단 아니야. 뭐, 아, 카톨릭도 이단 아니야. 이러는 거야. 지금 목사님들까지도, 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게 교리를 몰라 그래요. 어? 성경 교리를 몰라. 닥트린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복음 전파를 안 하고 가르쳐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가르쳐서 자기네 사람 만들고 또 영혼을 주께로 얻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만 뿌려가지고 교인 만들고 그 다음에 회심을 시켜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찾아내다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다고 그래서 개종자. 개종자를 얻게 되면은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캐톨릭은 개종자 만드는 혈안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종자. 응? 그 주님은 이제 참 올라가기 전에 하늘과 땅이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기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여기 이방인들이죠, 이게.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입니다. 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은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마태 복음은 왕국 복음인데 이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니까 이제 은혜 복음을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결국 결론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는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지금 은혜 복음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시편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타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속에 많은 교리들이 들어 있어요.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만 계속하면 그러니까 시편을 타치를 좀 하고 한 30분 하고서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그러므로 한 거에는 이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만 믿고 가면은 어? 나만 믿고 가면은 모든 게 가능하다.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할 때도 너희는 돈 주머니 가지도 말고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어디 가든지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먹고 묵을 할때 묵고 그 집을 축복해주고 평강에 있으라 하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된다. 일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 삭스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세상 끝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AG. 이 세상 끝이라는 거는 주님이 재림 해가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 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죠. 환란 끝. 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 중에는 왕국 복음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기 지금 19절, 20절의 내용은 사실 은혜 복음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던 분이 이분이 피 흘리고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되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이 사역을 사실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주셨죠. 그 은혜 복음에 대한 모든 디테일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포함한 서신서에 그 모든 은혜 복음을 거기 기술했고 그래서 이 은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공부했지만은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주님이 이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올라가실 때는 1층 천을 통과하고 2층 천을 통과해서 3층 천에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가 있는데 사실 3층 천하고 2층 천 사이에 있는 이 사이는 아무도 통과 못 합니다. 죄인은 못 올라가잖아요. 통과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아래서부터 쫙 위로 찢어졌잖아요. 휘장은 주님의 몸이라 그랬죠, 그죠? 예. 몸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니까, 하나님의 피가 나니까, 죄가 용서됐잖아요. 죄 용서가 되니까. 결국, 동시에 말이죠. 이 보이는 성막의 휘장이 찢어질 때, 실질적인 휘장이 어디, 이겁니다. 이거. 실제 휘장에. 예? 2층전과 3층전 사이를 가려고 하는 휘장.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기에. 예? 그러니까는, 주님이 대제사장이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피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피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우리는 여기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믿고 죽은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위로 올라가죠. 바로.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안 됐으니까 땅 속에서 기다렸죠. 잠자고 있었죠.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 이걸 낙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고랑 있고 이쪽에 반대편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아브라함 그 후에 아브라함 품에, 뭐야, 하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이 낙원해 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전부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지옥으로. 여기에 홍포면 부자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나사로가 들어갔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피 흘리고 딱 부활하셨을 때이 사람들이 부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활한 거라고. 이거 빈 거죠, 이거.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먼저 올라갔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첫째 부활이고,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환란 때 성도들이 부활한 것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은 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거는 백보자 부활이라고요. 이제 불못에 떨어지게 해서 부활하는 부활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지난번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나왔지만은 8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 8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려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은 것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1층, 2층, 3층 전. 그러니까 2층 전은 성소고 3층 전은 지성소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리고 이 지구상의 그 갈보리는 뭡니까? 그거는 바로 뭡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이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대로 이제 만들었던 게 바로 성막이었죠.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아니고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응? 그랬죠?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니 그에 따라 예물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수 없었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규례들의 근간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이러고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직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저 올라가시니까 네가 죄를 져도 이제는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렇죠?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것들로 깨끗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백 주고도 참 든든한 백이에요. 진짜 든든한 백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을 믿으면 어떻게 돼? 백을 믿으면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생활하면서요 하루 종일 나가서 하실 때 입을 벌려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해 보면 힘이 뻘뻘 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거기서 만나는 사람 통해서 길도 열리고 그래요. 사업의 길도 열리고 물질의 문도 열리고 사실 아,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몸은 조그맣고 지금 지구 땅덩어리 개미처럼 살아도 지금 저 3층짜리 딱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올라갈 때, 아, 얼마나 기쁠까요? 싹 올라갈 때. 비행기만 타도 밑에 내려다보면 참 기분이 좋은데, 그거 참 올라갈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좀 천천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좀 구경하면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는, 엄청날 거예요. 얼마나 별들이 많겠습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말이죠. 싹 올라가면은, 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저기 올라갔잖아요. 저기 올라가서 봤을 때, 야, 참, 그 광경 엄청난,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에베소 1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 맨날 죽어서 천국 간대. 예? 우리가 왜 죽어야 안 죽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자꾸. 예? 그렇잖아요. 어딜 보시는가 한 말이죠.